네, 안녕하세요.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 오늘 운용팀에서 저희가 항상 한명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좀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을 많이 드리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연말 전에 저희 운용팀도 새로 조인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인사드리고, 또 항상 끊이지 않는 한국이냐 미국이냐 해서 한국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운용팀의 좀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메리츠자산운용 운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님이라고 합니다.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 좀 돌아가면서 성함, 이름과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12년에 그 증권사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2014년에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으로 조인을 해서 지금 횟수로는 한 8년째 졸리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용팀에서 지금 이제 기업 분석하고 펀드 운영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인하게 된 로버트리라고 합니다. 저는 메리츠 자산운용 조인하기 전에는 그 투자업계에서는 그 홍콩이랑 보스턴에 있는 피델리티에서 일했었고요. 그전에는 미국에서 인베스코, 그다음에 MFS 인베스먼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조인하기 전에는 저는 뭐 한국 대기업에서 사실 그 IR 쪽이라든지 그 재경본부 쪽 임원을 잠깐 했었고요.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서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경력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르게 9월에 학기를 시작을 하고 5월에 학기가 마감이 돼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이제 졸리 대표님의 강연을 보다가, 그때는 이제 많이 유명하시지 않으셨고 조회수도 막 몇백 회 이렇게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때 대표님의 강연을 보고 이제 감명을 받아서 바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지원을 하고, 5월에 학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저희 운영팀에서 여름 인턴으로 8월까지 근무를 하고 다시 학교로 9월에 돌아갔다가, 회사에서의 경험도 너무너무 좋았고 배운 점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정인 펀드매니저님한테 이메일을 써서 졸업하고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메일을 썼었고,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저희 철학 중에 하나로 항상 고객을 잘 알아야 고객의 돈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케팅 팀으로 처음에 조인을 했었다가 올해 초에 다시 운용팀으로 넘어오게 돼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최온누리입니다. 저는 저야말로 이제 경력이 길지 않아서 소개드릴 게 별로 없기는 한데요. 저도 건우님처럼 한 9개월 정도 마케팅에서 일하다가 저희 회사의 철학이 너무 공감이 되고, 또 고객님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 들어서 저도 지금 운용팀 조인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열심히 기업 방문하고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8년 3월부터 메리츠자산운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존리 대표님을 2006년에 뉴욕에서 제 고객으로 뵌 이후로 계속 인연을 이어오다가 결국은 같은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그라운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김영선 매니저 같은 경우도 학교 때 중국에서 또 자랐기 때문에 저희가 다들 좀 다양한, 나름 다양한 백그라운드로, 그리고 좀 다양한 언어 능력도 가지고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는 만큼, 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자산운용사에서 저는 사실 중요한 일이 많지만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 혹은 투자할 기업 혹은 그런 기업들의 경쟁사들, 서플라이어들, 고객사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과의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되게 당연히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한다는 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 뭐 애널리스트로서 자산운용사에서 저희 중에 경력이 가장 높으신 저희 그 로버트님께서 좀 그런 저희의 좀 해외에서 보셨던 그런 운용 방식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에 일하시면서 다른 자산 국내 자산 운용사를 봤을 때 일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 뭐 조인하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희 이제 일하는 방식을 보시면서 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조인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 조인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주변에 계속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그 대표님 투자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임님이 이제 투자하시는 거 얼마나 장기로 투자하시는지 이제 고객의 그 이익을 그 최우선으로 하시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도 어차피 투자 철학이 그 제가 그 전에 보았던 그런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했던 어프로치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느껴서 사실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조인을 한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을 때는 가장 좀 그 다른 점이라고 하면 물론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보면 조금 더 그 기업의 그 내재 가치에 그 중점을 두는 이제 펀더멘탈 리서치 쪽으로 뭐 그 이제 회사랑 같이 미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분석을 하는 그런 그 접근 방법에서 더 펀더멘털에 포커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더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가를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점이 저는 가장 그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조직 문화 자체가 수평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메리토크라시라든지 아니면 그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이제 서로 보지 못한 점을 이렇게 서로에게 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투자라는 게 저희가 퍼블릭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다른 관점에서 서로 보지 못한 점을 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는 그런 문화가 그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인하신 지 일주일 아직 안 되셨는데 이미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님 저희 아직 12월까지 남긴 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올해 사실 중간에 조인하신 분들도 계셔서 사실 숫자가 아직은 풀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걸로 기대는 하지만 저희가 올해 기업 방문한 그 국내외 기업들 그 기업 방문한 횟수, 기업 숫자라기보다는 미팅을 하는 횟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희 이제 기업 방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운용하는 운용 그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이 모니터만 보고 있고 뭐 자료만 보고 읽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업 분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업과의 미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해 동안 저희가 기업 방문을 얼마나 했고 그 미팅을 통해서 얼마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고요. 저희 지금 올해까지 해서 팀 전체로 했을 때 1대1 미팅을 160건 정도 했고요. 그리고 스몰 그룹 미팅이라고 해서 저희만 들어가는 미팅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 같이 참여하는 미팅이 170건 이렇게 이제 국내 기업 미팅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기업 미팅이 1대1로 50건 그 다음에 해외 기업 미팅 그룹 미팅으로 150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라고 저희가 자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개인으로 진행을 했던 미팅들만 하더라도 오늘까지 해서 누적으로 한 190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외부에 소통할 때 저희 운영팀 인원들 1년에 연평균 200회 이상 미팅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달이 남긴 했는데 지금 정도 추세면은 올해도 이제 200건 이상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팅이 저희가 사실 이제 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 기업들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은 제외한 미팅, 이거는 정말 저희가 기업과 소통을 하는 그런 미팅수라서 실제로 기업들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미팅의 숫자는 훨씬 더 많기는 하죠. 실적이 나올 때는 그 CEO들, CFO분들의 컨퍼런스 콜을 또 다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튼 출근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분이 하루에 미팅 다섯 개 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패널들이 그러신데 저희는 뭐 하루 아홉 개 있고 이런 날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자산운용사랑 직접 소통을 하실 일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저는 사실 이거를 모르셔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요 미팅이 저희한테 중요하고 그 미팅할 때 저희가 다른 좀 자산운용사랑 국내 자산운용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인원이 상대적으로 작아서도 있지만 가능하면 모든 미팅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저희 개개인의 각자가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산업을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산업이나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양한 기업들 다 같이 들어가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도 미팅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보통 어떤 이제 국내 같은 경우 특히 뭐 어떤 섹터 보면 그냥 그걸로 끝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모든 게 교차돼서 커버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저희가 작년에는 메리츠는 왜 전기차 펀드가 없어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고요. 올해는 메리츠는 왜 메타버스 펀드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저희는 일단 테마성 투자를 지향하고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되게 핫해 보이지만 뭐 10년 후, 20년 후에 완전히 전기차를 또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이 나타난다면 그 펀드는 그때 가서 뭐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흥분되는 어떤 새로운 세상일 수는 있지만 메타버스 외에 또 다른 세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투자는 철학이고 평생,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년, 200년 된 펀드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펀드명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테마성으로 하진 않고 사실 한국은 펀드가 제일 많이 생기고 제일 많이 없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1등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좀 이런 자극적인 걸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타 펀드들도 그런 테마성 제목을 가져도 열심히 펀더멘탈 리서치를 하시고 구축을 하겠지만 저희의 의견은 그렇게 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ETF도 이번에 뭐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자극적이진 않아서 재미가 없다라고 ETF 시장에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야 저희가 여러분들의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영속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근데 저희 펀드들이 저희 오늘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세 개의 저희 펀드를 코리아 메인 펀드, 코리아 스몰캡 펀드, 그리고 더 우먼 펀드가 있고 추가로 이제 ETF 두 개 이렇게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가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메타버스와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조금 더 컬러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형성님 좀 반도체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어떻게 저희가 반도체라는 산업을 통해서 메타버스나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메타버스의 관점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사실 이제 올해 정말 이 메타버스 정말 핫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펀드를 찾으시지만은 이 업계에 있는 저희들도 정말 그 실제로 메타버스랑 관련됐다라는 그런 소문만으로도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장이 메타버스에 대한 열풍이 정말 강하구나라는 거를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메타버스 테마라고 그렇게 분류가 된 기업들이 정말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을 하고 있는가는 또 굉장히 별개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 그렇게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 테마주라고 분류되는 그런 기업들은 이 회사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서 넘어가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저희가 이 반도체 산업을 특히 좀 많이 좋게 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고 그동안 이제 공장을 짓거나 하면서 투자했던 그 자금들이 이제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저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반도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매튜 볼이라고 하는 지금은 미국의 벤처 투자자인데 이 아마존의 전 전략 책임자이기도 했었고요. 이분이 이제 사실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세계 최초로 이제 메타버스 ETF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섯 가지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 메타버스는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저희가 기존에 온라인 활동을 할 때는 이 온라인에 있는 뭐 인터넷에 아니면 게임에 플랫폼에 이렇게 접속을 할 때는 이제 그 접속된 상태에서 저랑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 막 연산을 하고 처리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로그아웃을 하고 접속을 끊게 되면은 저에 대한 데이터는 그 시점에서 중단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이제 현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접속을 끊는다 하더라도 저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해서 연산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반도체 수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반도체 회사들 미팅을 해보면은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실 반도체 이 사이클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등락이 이제 심한 편인데 반도체 회사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연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서버용 반도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반도체 회사들 꾸준하게 이익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수치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이 다양하게 이 실제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전 시간에 이제 저희 이 온라인 아카데미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쓰는 건 아니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우선은 좀더 기업적으로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맥주 공장의 이런 관리나 컨트롤을 그 직원이 직접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상화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공장을 원격으로 떨어진 뭐 집에서 할 수도 있겠고요.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유사한 플랫폼이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는 이제 이제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이름인데 이제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GPU라는 칩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이 회사도 이런 그 그래픽카드 이 GPU 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이런 솔루션 플랫폼을 또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작년에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인 옴니버스라는 거를 출시했고요. 올해는 이제 기업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디지털 트윈하고 비슷한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BMW의 공장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 또 이제 뉴스에 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게 되었죠. 근데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이제 자기들의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자 AMD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하고 이런 칩 공급 계약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반도체 관련된 수요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앞서서는 제가 계속 미국 회사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국 회사들도 특히 반도체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전 세계 넘버원, 넘버투 굉장히 큰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개선시키는 그런 새로운 그런 그이 차세대 칩을 개발을 하거나 혹은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를 이제 막 수직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연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뭐 전자 대비 거의 78% 향상이 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추후에 이제 구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생태계를 통해서 이미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이윤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제가 조금 이렇게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에 비해서 전기차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10배 이상 최대 이제 10배 이상까지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전기차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직은 개발 중인 단계이지만 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완전히 상용화돼서 보급이 되었을 때 거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수요가 또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메타버스 테마도 좋기는 한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소통을 해봤는데 대부분 그 기업들조차도 굉장히 말을 많이 아끼고 있고요. 현재는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서 보는 그런 핫한 테마만큼 기업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조차도 현재 수익 창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없고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다들 그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인데 이제 시장은 너무 앞서서 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던 어떤 생태계가 메타버스라는 생태계가 구축이 됐던 형선이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는 계속해서 필요할 거고 훨씬 더 기능이 높아진 반도체들이 필요할 거고 그런 고기능의 반도체를 높은 수율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김현성 매니저께서 말씀 주신 그런 탑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내에도 그들을 도와주는 많은 밸류체인에 있는 아주 유니크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제 저희는 그런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략들에서. 그리고 이제 오토 전기차 관련해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로버트님 혹시 그 아무래도 자동차 쪽 워낙 잘 아시니까 전기차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좀 미래에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는지 형성님 말씀 주신 걸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랑 전기차가 사실 어느 정도 연결된 컨셉인데요. 그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운송수단이자 가전제품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프로세싱해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많은 반도체, 그 비메모리, 뭐 로직칩이라든지 또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랑은 수요는 굉장히 이렇게 그 다른 매그니튜드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도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그 아무래도 조금 더 기계공학에서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반도체에 굉장히 좀 헤비하게 투자를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펀드들이다 보니까 저희 뭐 우먼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견과 다르게 반도체 쪽 비중이 직간접적으로 꽤 높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기반은 이런 식으로 확고하게 가시성 있는 수요가 있고 반면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미 과점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산업입니다. 또 메타버스 쪽으로 다시 옮겨가서 반도체도 당연히 가시성이 높은 수익과 성장을 창출하시는 가시성이 높은 산업인데 메타버스에서 저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의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좋은 컨텐츠가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또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에도 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누리님 컨텐츠 관련해서 조금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여러 회사들을 좀 기업 방문하고 리서치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제가 사실 그 기업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장의 관심을 받았을 때 좀 아직 기초 체력이 없고 펀더멘탈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기업 고유의 IP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뭐 K-콘텐츠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회사가 고유한 자기만의 콘텐츠가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여러 산업적인 변화가 왔을 때도 그걸 충분히 잘 활용하고 또 주어진 자원 내에서 이걸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법을 좀 다른 이제 신생 기업들보다는 좀 빨리 찾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새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 회사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사실 게임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너무 강력한 IP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외부의 기술들만 접목을 하면 이걸로 훨씬 더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아, 기업의 기초 체력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한국의 콘텐츠 회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뭐 제 강연을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텔레비전을 거의 뭐 저의 베스트 프렌드처럼 끼고 살았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콘텐츠에 대해서 나름 저만의 좀 뷰가 있는데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네 디즈니와 같은 확장성을 한국 콘텐츠들이 오랜 기간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10년 전에 엘사가 여전히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확장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멀천다이징에 매년 뭐 하겐다즈와 이벤트를 한다던가 하면서 계속해서 엘사는 돈을 벌고 있잖아요. 디즈니를 위해서. 근데 한국의 컨텐츠들이 너무 재밌고 좋은데 그런 시간적인 확장성이나 적용에 있어서의 확장성이 좀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그 확장성을 가져와 줄 수 있는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좋은 기업들이었는데 세상이 변할 때 그냥 원래 했던 거 가지고 있던 것만 가지고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요즘에 NFT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사실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NFT가 왔는데 다른 나라 회사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그거를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확고한 IP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기다려온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세상이 올 때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보다 이 한국의 정말 강한 문화 콘텐츠가 어제 청룡영화상에서 윤여정 배우님께서 K-콘텐츠가 갑자기 유명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온 게 이제 세계가 알아주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가 이런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지고 새로운 생태가 생겨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콘텐츠 측면에서는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시는 또 하나의 산업이 광고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우님 그쪽에서 저희가 한국 전략들에서 메타버스 어떻게 조금 투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정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메타버스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저희는 광고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광고를 생각하면 주로 뭐 TV 광고 아니면 옥외 광고,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지면 광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광고까지로 확대가 되었는데 정말 메타버스 플랫폼이 확장이 되고 많은 유저들이 이용을 한다면 이런 광고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광고 슬롯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뭐 내가 강남 코엑스를 걸어 다니면서 보던 옥외 광고를 이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제페토 안에 있는 내 캐릭터가 마을을 걸어 다니면서 그런 옥외 광고들을 볼 수도 있고 뭐 로블록스 안에서 내 캐릭터가 TV를 보면서 그 TV 안에서의 광고를 또 볼 수도 있고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캐릭터가 보는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광고의 한 가지 큰 특징이 내가 실제로 그곳에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물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발, 옷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광고 업체가 로블록스 안에서 자동차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신경을 쓴 점이 이런 점이었다고 해요. 내가 이 차를 직접 타보지 않더라도 촉감으로 느껴볼 수 없더라도 이 자동차의 느낌, 실내의 가죽의 느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로블록스 플랫폼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메타버스로까지 광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조금 높은 기술력인 광고 업체들 이제는 기존의 광고 기획자들, 디렉터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조금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까지 보유하고 있는 광고 회사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어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광고 관련된 기업들만 해도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이제 취합되면 가지고 있고, 결국은 전기차나 메타버스에서 가시성이 있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익과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포트폴리오가 이름이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코리아 펀드, 코리아 스몰캡 펀드, 뭐 더원 펀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름이 막 핫한 거 너무 많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는 메타버스가 와도 전기차가 와도 저희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어떤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기업 방문과 또 내부적인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의 주제인데, 그러면 Why Korea? 왜 한국에 투자해야 되는가? 저희 이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는 제 얘기를 먼저 조금 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처음 일을 할 때, 저는 그때는 이제 브로커 증권사에서 일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외국에 일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외 시장까지 이제 커버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조언이 한국 주식을 절대로 피칭하지 마였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기업에 다 뒤어가지고 한국 싫어하니까, 또 괜히 한국 투자하는 거 피칭해보면 괜히 신뢰도만 떨어져. 그래서 사실 그 덕분에 저는 이제 한국 외시장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한국 주식을 절대 사라고 이런 거 추천하지 말라고, 예,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15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서 보면, 저는 최근에 한국이 너무나 좋은 포지션을 가진 나라가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뭔가 계속 도태되고 있고, 뭐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저출산과 이런 것들과 고령화로 그냥 일본은 아예 구조적으로 조금 계속 다운 사이드가 있고, 물론 그 안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은 또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규제를 봤을 때, 물론 그 안에도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혁신이나 이런 게 과거보다는 조금 정부가 원하는 어떤 산업들에서 중심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보면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 카카오도 사실 10년 전에 여러분들 주가만 보셔도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죠. 근데 토스라던가 뭐 배달의 민족, 쿠팡, 굉장히 많은 상상도 하지 못할 한국에서 그런 큰 창업을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가 옛날엔 굉장히 보어링한 산업이었는데, 이 메타버스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반도체가 갑자기 너무나 중요한 핵심 산업이 됐는데, 한국이 과점으로, 물론 뭐 팹리스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메모리랑 파운드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고가나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밸류체인들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뭐 소비재 이쪽도 굉장히 특별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가 메타버스 같은 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래 쌓아온 그 저력이 이제는 마치 판을 깔아줘서 그냥 돈을 버는 것만 남은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산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5G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실험을 먼저 해볼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 그러면 계속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이 싸고 비싸고 이런 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산업의 구조, 빨리 바뀌어가는 산업의 구조나 혹은 과거에 강했던 게 현재 어떤 저력을 제공하는지를 봤을 때, 제 커리어상 제일 한국에 대해서 좀 흥분되는 것 같아요. 제가 99년부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의견이 그런데, 저희 로버트 매니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뭐 사실 비슷하게 느끼고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2000년대 뭐 중반, 200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한국 코스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 탑10을 봤을 때는 뭐 한전,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은행들, 포스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다들 뭐 훌륭한 기업들이긴 한데, 하지만 특징이 약간 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그 국가라든지 아니면 규제 리스크가 많은 기업들이었고, 또 구조적으로 장치 산업이고, 캐시플로우는 안 좋고 그 캐펙스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사이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었으면 또 원자재 가격, 환율 이런 거에 굉장히 어느 정도 그 취약성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물론 반도체 업체들은 질적으로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이 변화되면서 향상이 됐고 또 보시면은 그 컴포지션 자체를 봤을 때 IT 쪽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인터넷, 뭐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컴포지션에서 커졌고 또 뭐 바이오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컨텐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막 늘었기 때문에 사실 탑 10에 보면 굉장히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구조적으로 그 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규제 중심의 그 산업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엔터프레니어십이 중요한 그런 그 프라이빗한 이런 그 이윤이라든지 그 그런 쪽에 그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된 것 같고 실제 데이터를 봐도 보면은 뭐 지난 한 5, 6년만 봐도 IT 쪽이라든지 의료 쪽이 한 거의 한 15에서 20% 늘 때 사실 금융 그다음에 산업재 그다음에 그 전통 소비재 같은 경우가 조금씩 줄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질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수치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2015년이랑 2021년 비교해보면 소프트웨어가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가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였는데 지금은 10.7% 그리고 의료도 그때는 1.8%인데 지금 6.5%에서 질적인 변화가 한국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되게 좋은 기회가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성님 지금 뭐 간단하게 한국 시장의 어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지금 보일까요?
네, 그 쌉니다. 싼데요. 네,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주당 순이 비율하고 뭐 주당 장부가치 비율하고 이제 그런 식의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PER 아니면 뭐 PBR 이렇게 많이 이제 뭐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제 각 국가별 대표 지수를 이런 그 밸류에이션 배수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프라이스 투 북 PBR 배수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자료를 뽑았을 때 보니까 1.16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전체 장부 가치 대비 이 주식시장 가치가 1.16배 정도 가치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을 이제 미국 시장으로 옮겨놓고서 보면은 S&P 500 지수는 4.67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 비해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거의 4배 이상 그 가치를 이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 PB 배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ROE라고 해서 이게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기 자본을 또 가지고서 어느 만큼의 그 이익률로 이윤을 창출을 하고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데 미국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ROE 비율이 22.7%가 됩니다. 근데 코스피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비싸기는 한데 돈은 좀 더 잘 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PB 배수는 미국이 S&P 500이 코스피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ROE는 2배 조금 넘는 정도밖에는 안 높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미국에는 이제 정말 돈 잘 버는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본이랑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의 프라이스 투 북 배수는 PB 배수는 1.89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ROE는 한 11% 정도예요. 니케이 225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ROE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한국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PB 배수는 일본이 거의 한 1.7배 정도가 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이 한국의 주식시장의 이 밸류에이션 배수를 이제 전 세계 어느 시장이랑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범위를 못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 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이 됐었고, 그때 이제 주식시장을 이루는 말로 저희가 박스피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피 2000 전후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금은 3000까지도 넘어갔다가 뭐 최근에는 다시 2900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주식시장의 지수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의 과거 이 밸류에이션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이제 한 2010년대부터 한 2015년대 정도까지, 아니죠, 한 2018년, 19년까지도 그러는데, 이제 이그 프라이스 투북 PB 배수가 한 1.1배 전후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1.0에서 1.2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을 때는 1.2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낮을 때는 뭐1.0 밑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여전히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에 지금 제가 아까 저희 정혜님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환경을 겪으면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이런 질적, 이익의 질적 부분, 그리고 기업의 체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정말 의외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 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10년 추이에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자체에도 이제 저평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저희한테 보수를 주시고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신 이유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세 가지 한국 전략 펀드들의 이제 ETF도 있지만 어쨌든 기존의 세 가지 펀드들의 평균적으로 보면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10% 중반 이상대 ROE를 창출하고 있고 일단 한국 평균보다는 50% 이상 높게 혹은 미래에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수익률을 창출할 거라고 생각 저희가 믿는 리서치를 했을 때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아까 로버트님께서 과거의 한국 기업들은 설비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현금 창출은 안 돼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프리캐시 플로우를 혼자 창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잉여 현금 흐름. 내가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견고한 기업들 그리고 재무 구조도 튼튼한 기업들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어떤 산업이 핫하고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투자하지 않아요. 예, 저희는 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주주를 위한 현금 창출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에 리서치가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 처음 팬데믹 됐을 때막 주가 20, 30%씩 빠졌던 때 저희 펀드들이 되게 방어를 잘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런 시장이 올때 다들 이제 퀄러티가 좋은 그런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들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저희 회사의 그러니까 이 코리아 전략들에 있는 뭐 다른 글로벌 전략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견고한 부분이 시장에서 결국은 오를 때도 반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더 길게 할것 같은데 그 질문 한몇 가지 받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로버트님은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사인하고 저번 주에 사인하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질문에는 한한달 후에 다시 여쭤봐야 될것 같고 다른 분들 혹시 그 메리츠 펀드 자산운용의 운용력들을 투자하고 있는 메리츠 펀드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메리츠 펀드에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애착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운영은 뭐 모든 펀드를 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에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애착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펀드가, 하나는 저희 글로벌 리츠 펀드예요. 글로벌 리츠 펀드가 제가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처음으로 제가 책임 운영역으로 맡아서 론칭을 한 펀드이고요. 다른 펀드들보다는 조금 더 애착이 가능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저희 출시한 그 저희 ETF, 액티브 ETF 두 개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마스터 테크 미디어 텔레콤이라는 ETF고, 또 하나는 마스터 스마트 커머스 ETF입니다. 그래서 저희 ETF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저희 좀 많이 이것저것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애정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유리님은 어디 투자하고 계실까요?
저도 특별히 뭐꼭 오늘 주제여서가 아니라 저희 회사의 한국 전략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비중 높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퇴직연금에서도 저희 회사의 한국 펀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랑 철학이 만났을 때 얼마나 좀 파워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펀드로는 이제 저희 회사의 더우먼 펀드, 특별히 한국 전략 중에서도 그 펀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투자 열심히 하고
건우님.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다른 분들도 다 하시고는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는 근데 나이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시니어 펀드는 하지 않고 있고 TDF도 아직까지 저는 돈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장 주식 비중이 높은 2050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채권형 펀드 제외하고 다 투자를 하고, 모든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받고 있는 월급으로는 저는 상대적으로 우먼 펀드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 채권형이나 그런 펀드들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가족으로 봤을 때는 뭐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얘기한 펀드를 가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근데 대표님께서 한국에 오신 다음에 말이 안 된다라고 어떻게 설렁탕집 주인이 자기 설렁탕 절대 안 먹으면서 남들한테 파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항의를 좀 하셔가지고 예외적으로 제가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을 할수 있는 게뭐월 얼마 이하의 적립식 펀드는 저희가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을 할수 있고, 임의식으로 매수하는 것도 준법 감시는 이제 허락 받고 가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항이 생겨서 다행히 저희가 투자를 할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나 개인정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그거는 조금 고객과 이해관계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아실 수 있다면 알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로봇님은 아마 이제 곧, 다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저번 주에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질문이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좀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근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확실히 많으셔가지고 막 수익률 관련해서 채팅창에 되게 많이 남기시는데, 아마 대부분 5년 이상 투자를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 펀드들에. 그래서 사실 5년도 되게 단기 투자고요.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워런 버핏도 한 얘기지만, 투자는 여유 자금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후를 위한 자금을 미리 떼어놓는 게 여유 자금이고, 그 여유 자금으로 시장이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셔서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한 대로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펀드별로 운영 보고서가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Q&A에 남겨주신 것 중에 조금 선택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서건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건우님 대답을 잘하셔야 할것 같은데. 누리님이랑 건우님 다 대답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로서 어떤 펀드의 새로운 종목을, 뭐 이제 새로운 기업을 추천한다거나, 어떤 기존 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걸 제안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치는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계신지,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간단하게 두분다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까 덩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로는 free cash flow, 한국어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회사가 단순히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공장들을 많이 짓고 막 마케팅비를 많이 사용하고 이렇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막 매출이 많이 잘 나오고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재무제표의 아랫단을 보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보다는 빚을 더 많이 지고 있고 빚을 짐과 동시에 어쨌든 매출 채권을 발행을 했다가 그것들을 회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저희 투자 철학만큼 장기적으로 앞으로 1년, 2년만 반짝하고 사라질 기업들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들인지 본인의 투자를 할 때 본인의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15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들인지 그런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누리님도
저는 이제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피칭을 어떤 종목을 이제 했을 때 제가 그 정말 숫자만 보고 뭐 이만큼 잘 성장했고 앞으로도 이만큼 성장할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한 종목을 선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사실 실제로 사용해보지도 않고 이제 그 회사에 그냥 숫자만 보고 이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인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정말 동업하고 싶은 회사를 소개를 해도 모자라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그 회사를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기 좋은 기업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회사의 물건을 쓰고 있고 이 회사가 앞으로도 정말 더 좋은 물건을 통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다 해주셨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 깊게 남아있어서 저희 대표님께서도 항상 이제 강연에서 말씀하시는 게 투자라는 게 정말로 동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볼 때 물론 이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도 잘 볼 수 있어야겠지만 좀 그 이면의 것들을 보는 연습을 기업 방문을 통해서 매니저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들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도 저만의 좀 시각을 가지고 회사를 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님이 뭐 향후에 어떤 펀드를 조금 책임 영역으로 하실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유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고 근데 저희는 누가 책임 운영력이든 다 팀 운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뭔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예, 물론 책임 운영력이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수평적으로 저번 주에도 제가 어떤 미국 기업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여기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저희가 반대를 해서 제가 지금 리서치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가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더 많다고 뭐를 피치한다고 이렇게 다 너무 싸하게 반응을 줘가지고 제가 주말 내내 지금 계속 추가적인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수평적인 구조인 점을 말씀드리고 근데 추가적으로 로버트님 그 혹시 이제 로버트님의 어떤 투자 철학 아까 뭐 저희 조인하시게 된 이유나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과거 경험에서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저희 리서치에 조금 더 강화시키는데 기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예, 조금 의견 부탁드릴게요.
뭐 이미 다들 잘하고 계셔서 뭐 제가 뭐 따로 드리는 말씀은 없고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그 동업을 하는데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는 어떻게 보면 툴이라든지 랭귀지가 사실은 그 숫자잖아요.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 자료를 이용한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사실 그 뒷면에서는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어떤 시장에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인데 거기서 보면은 사실 그 어떤 기업들은 기술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떤 기업들은 사실은 그 규제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고 경쟁 구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런 것에서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집단 지성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각자 지금 잘 아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합쳐서 어떻게 하면은 시너지를 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냐 이런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그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이제 어구로 그러니까 단어들로 질문을 주셨긴 했는데 사실은 귀결되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한국이 싸다고 뭐 싸긴 하지만 불안합니다. 뭐 기업의 신뢰성, 반도체도 근데 결국은 뭐 시클리컬한 거고 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시장의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이제 이미 지난 거니까 얘기를 드리면 어떤 한국에 좀 앞서 있는 플랫폼 기업이 한 3, 4년 전에 제가 한국에 투자하는 다양한 좀 큰 사이즈의 이머징 마켓 펀드라던가 한국의 국내 펀드들이라던가 이런 펀드들의 탑10 홀딩들을 보고 뭐 전체 홀딩들을 보면서 그 기업을 지수의 비중보다 높게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예. 이 회사는 너무나 확장성의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지? 예, 보유를 안 하고 있을까? 네, 그때 그 기업을 이제 자주 방문을 했는데 저도 이게 컨셉은 되게 좋은데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나 저희는 그래도 그 기업을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어떤 자산운용사보다는 좀 더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는 있었는데 계속 기업 방문을 하고 할때 어느 순간에 저희가 미팅에서 이제 이 기업이 정말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고 집단적으로 동의를 했던 그 순간이 있었고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 분들보다 좀 다소 일찍 그 기업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여서 작년에 올해 뭐 여전히 굉장히 큰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드리게 된 그런 기업이 있는데 리서치를 많이 하고 저희처럼 뭐 지금 저희가 벌써 팀으로서 거의 수백 개의 기업들과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 리서치를 하면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알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한국의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기업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다른 업무가 있으신데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월급을 주시지만 저희는 하는 업무가 그거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려고 발굴해오고 있고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너무 단기적인 수익률을 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제안은 대표님 유튜브를 계속 보시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한 5분 정도만 한 두세 개 질문만 더 받고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은 좀 포맷을 다르게 해서 대화 형식으로 한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PT 띄우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항상 이런 세션이 있어서 매주 들어오셔서 이제 더 좀 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다. 그 회사 만났을 때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시나요? 근데 뭐 질문을 저희가 한 시간 내내 하니까 너무 많긴 한데 어떤 회사를 완전히 처음 만났을 때 뭐 예시를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게 어떤 업종에 있는 회사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그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이 회사가 얼마만큼 장악을 하고 있느냐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고객사가 누구냐? 예, 보통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A라는 회사가 고객사인데 그 이 협상을 A라는 회사랑 하는 게 아니라 A의 고객사인 B 회사랑 협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당신의 고객사가 어디냐? 그 직접 고객사랑 그 최종 고객사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뭐 가격 협상은 누구랑 하느냐?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서 이제 그 경쟁사는 어디가 있고 그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또 협상력 우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또 그 접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보는 중요하게 질문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로버트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뭐 중요한 질문들 많이 여쭤보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가장 걱정하는 그 예를 들면 시니어 매니지먼트 고위 경영진이나 뭐 사장을 만났을 때 당신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은 물론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동업이니까 그 위험 요소를 알아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애널리스트로서 분석을 많이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긍정적인 그 약간 바이어스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위험과 그다음에 기회에 대한 균형 잡힌 그런 비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미국에서 그 투자자분들 질문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뭐 What wakes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래서 한밤중에 너를 잠에서 깨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사실 저는 제가 처음 주니어 때 미국에서 그런 질문 들은 게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다들 한국에서는 뭐 매출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을 딱 던졌는데 기업들 중에 아 우리 걱정하는 거 없어 이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그 기업에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경험도 있어서 주신 말씀 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희 내일 밤에는 저희 마케팅팀에서 연금 관련된 강연이 있고요. 매주 한 2, 3회씩 저희가 이런 강연을 주중에 밤이나 주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메리츠 자산운용 팔로우 하시면요. 거기서 이 정보들 항상 얻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저희도 처음 해보는 포맷이고 너무 한국분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운용력으로서 봤을 때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드리는 좀 대화 형식의 시간을 가졌고 다른 시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참석하신 1010여 분께서는 오늘 밤 11시까지 앱이 되니까요. 네, 저희 코리아 전략대, 코리아 펀드가 됐던, 코리아 뭐, 스모캡이 됐던, 더 우먼 펀드가 됐던, 오늘 아끼신 뭐, 커피 한잔 안 드신 5,000원이 있으시면, 4,000원이 있으시면, 그걸로 펀드 매수 하시고, 네, 주무시면 저희가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운영팀 다 수고하셨고, 오늘 참석해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